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관한 논쟁을 마친 후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비유는 주인의 기대, 즉 하나님의 기대로 시작합니다. 포도원 조성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33절을 보시면은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이 포도원을 향한 주인의 각별한 애정이 보입니다. 주인은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꿉니다. 산짐승이나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세웁니다. 침입자를 감시하기 위해 망대를 만듭니다. 또 즙을 짜기 위한 포도주 틀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시설을 갖춘 최고의 포도원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주인은 최고의 포도원 시설에 최고의 포도를 심어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주인은 자신의 수고와 애정에 어울리는 좋은 열매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인 자신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 열매 가운데 일부를 주인이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맡긴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지나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정도로 자랐다고 판단한 주인은 열매를 받아오도록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농부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을 때리고 다른 한 명은 죽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돌로 칩니다. 모욕감을 준 것입니다. 주인이 재차 더 많은 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악행을 행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아들까지 보내는 무리수를 둡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에 후회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를 뜻합니다. 이번이 종들이 주인에게 합당하게 반응해야 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자신의 분신을 보내니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소작인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합당히 경배할 때까지 참았습니다. 주인은 여러 번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주인은 수 없는 거절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종들과 아들을 보내 자신의 선한 기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8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라고 합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아 포도원을 경작할 특권을 얻는 것을 망각한 채 아들까지 죽여서 그 포도원을 통째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보시면은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이 많은 주인이었지만 영원히 참지는 못하는가 봅니다. 아들까지 보냈다는 것은 더 이상 줄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거부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마저 거부한다면 남는 것은 심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핵심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들은 버림받았지만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쓸모없다는 버림받은 돌이 건축물의 벽을 연결하고 기둥을 지탱하는 반드시 필요한 모퉁이 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고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부활한 아들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해 가도록 명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은 백성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버림받음과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줍니까? 4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열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의 핵심적인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마지막 메신저로 왔기에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돌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 것인지 즉 자신의 권위에 대한 반응이 가져올 결과를 설명하십니다. 이제 돌이신 예수님께 부정적으로 반응한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돌을 버리지만 즉 예수를 죽이지만 오히려 그들이 돌에 의해 즉 메시아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점을 발견해 봅니다.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는 주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교회의 구성원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교회와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새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와 그의 생애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백성은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모습과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백성이 예수님과 일치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양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마음을 분산케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전혀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안목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열매 맺는 백성의 삶에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서 예수님의 삶과 분리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